설교 본문은 창세기 5장 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7절부터 15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부터 21절입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야훼께 사람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숨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숨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넌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니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갑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대한 근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안으로는 교회의 인원수가 기하급수로 줄어들고 있다라는 그 모습과 또 교회의 다음 때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미 주일학교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밖으로는 많은 잘못된 복음을 가진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훈련된 사람이 교회를 향하여 공격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또한 더 이상 이 세상에 많은 생각들은 복음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고 그러므로 혼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염려합니다. 과연 교회는 계속될 수 있을까? 과연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켜질 수 있을까? 등등의 고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믿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의 집을 두고 그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그 집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지라도 그 집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집이고 그 집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이때 우리는 의문을 가집니다. 정말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과연 무엇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태 가운데 교회가 보존됨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습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보존될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오늘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 가면 그들은 땅을 얻을 것이며 복을 얻을 것이며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땅에서 아브라함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그 땅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땅에서 작은 땅 하나 갖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질문합니다. 하나님, 과연 그 땅을 주실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실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두 가지에 대한 응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그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낼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하게 오늘 우리에게 동등한 원리로 말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하게 될 때에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이런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할 때에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한 그 복이 내게도 동일한 복일 것이다 라는 개념은 좋지만 똑같은 복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즉 나 한 사람을 저주한 자에게 저주가 임하고 나 한 사람에게 축복한 자에게 축복이 임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당시의 교회에 대한 그 족장을 저주할 때 그들은 정말로 저주를 받고 말 것입니다.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전체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문제를 두고 아브라함은 이제 고백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른 성경에 보면 창세기 14장 23절 이렇게 해석합니다. 당신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하여 당신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 신발끈이라도 내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가나안 가운데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통해 롯이 포로 되어지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 가신 318인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서 롯을 취하여 오고 그리고 그 전쟁의 승리를 취하여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전쟁에 패하였던 소돔 왕이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서 요구합니다. 당신이 모든 전리품은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들만은 우리에게 돌려주십시오. 우리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고백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만약 내가 이 전리품을 다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부자랐다고 말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 모순을 취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복이 임하느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자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룬다라는 이 씨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씨에 대한 약속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적어도 몇 년을 기다리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그는 롯이 내 다음 때를 이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롯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때 이제 15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말합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 내 다음 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속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종들 중에 아주 유력한 종이 있게 되어지면 그 종을 취하여서 자기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몸에서 태어날 아이다. 다른 아이가 아니라 내 몸에서 태어날 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말씀을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었다. 이 믿었다는 단어는 사람이 어떤 사역을 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표현을 쓸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약속에 의문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녀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땅 한평 주어지지 않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너는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종살이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땅이 어떻게 주어질 것입니까? 도대체 내게 땅이 주어질 것을 어떻게 약속할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내게 증가할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언약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언약을 맺고 내가 만약 너에게 땅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나는 잘릴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으로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으로 당신의 신실함을 드러내셨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방식으로 당신의 신실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다음 세 가지 생각합니다. 첫째, 야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셨습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자신이 주실 땅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셋째, 야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야훼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밝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 밝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자기의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사람과 만나게 되어지면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말하듯이 명함을 내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문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명함을 내밀고 계심으로 통하여 자기가 누구인지 밝힙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계속하여 아브라함에게 복과 자손 그리고 이어 땅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주실 것을 밝히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주체를 알게 될 때 그 말씀의 무게는 그에게 다르게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어린아이의 말을 듣는 것과 어른의 말을 듣는 무게가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아이의 말을 듣는 것과 또한 학자의 말을 듣는 무게는 다릅니다.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고 해도 그 무게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철학자가 어떤 현인이 어떤 뛰어난 사람이 어떤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말의 무게가 다르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과 직결될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오늘 야훼 하나님은 자신을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라고 말합니다. 과연 아브라함이 왜 갈대아를 떠났습니까? 왜 갈대아 우르 지방을 떠났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왜 떠났습니까? 무엇 때문에 떠났습니까? 야훼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그 땅에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네가 떠나게 될 때 창세기 12장에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떠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자신은 아브라함 자신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갈대아 우르 땅에 있는 너를 부른 분이다. 내가 너를 불러내어서 이 땅에 있게 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그 앞에서 복에 대한 개념과 그 앞에서 자녀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셨을 때 네가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복을 보았다고 한다면 그 복을 주신 분 그 자손에 대한 믿음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아브라함을 저주한 자에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애굽 우리나라에서 살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땅을 아브라함에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처럼 야훼 하나님은 어떤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게 될 때 항상 언약적인 선을 말합니다. 어떤 언약에도 언약적인 선이라고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 밝히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과 언약하게 되어지면 그 언약을 맺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이 병이 나을까? 이 병을 수술할까라고 말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오신 분들은 이렇게 우리는 위로하죠. 선생님, 내가 선생님과 같은 환자들을 100명 이상 수술해서 그 중에 거의 다 살려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수술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얼마나 안정감을 누립니까? 얼마나 평안을 누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적인 서원으로 그 백성에 내가 너희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이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에 서문에 밝히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새로운 시민으로서 살게 될 때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게 될 때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과연 네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느냐 라고 묻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살이 됐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지킬 것이고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살게 될 때 나는 너를 보호하고 보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신명기 5장 6절에도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야훼라 라고 말합니다. 레위기 25장 38절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야훼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언약적인 진술을 하시면서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 나는 너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게 될 때 과연 나는 너희와의 언약 관계에 얼마나 신실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백성들과 언약 맺기를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언약을 통하여 교회 안에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진술을 들었던 것은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교회 생활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지속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 설교의 두 번째 대지로 인도합니다. 둘째, 야훼 하나님은 자신이 주실 땅에 대해서 밝히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야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2장 7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 즉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래에 있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창세기 15장 18절에 그날에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테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시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어떤 땅인지 밝힙니다. 그리고 드디어 여호수아 시대에 가면 이 땅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4절에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테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라고 그렇게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신이 주실 땅에 대하여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에덴과 같은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테까지의 강입니다. 이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자신에게 주어질 땅이 어떤 땅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만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그 땅을 보이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레바논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희 땅이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언약적인 자기 계시를 하시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어디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은 작은 땅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는 순간까지 그가 가지고 있는 땅은 막벨라 굴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땅에서 산 땅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그의 모든 인생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방의 객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약속의 주민으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야훼 하나님께 지금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처지에서 과연 그 땅을 취할 것을 어떤 증거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무슨 증거로 나는 이 땅이 취할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자주 어떤 증거를 질문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를테면 기드온 사사가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기가 사사로 부름을 받고서 하나님이 정말로 사사로서 어떤 평안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질문하면 이렇게 묻습니다. 타작마당에 마른 타작마당에 양털 솜 한 뭉치를 둡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다고 한다면 이 양털 솜만 적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이슬이 양털 솜에 내려서 양털 솜만 젖었습니다. 다시 기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더 정확한 증거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타작마당에 마른 타작마당에 양털 솜을 두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양털 솜이 아니라 마른 타작마당에만 이슬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마른 타작마당에 이슬이 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승리의 기쁨을 허락하셨다라는 내용으로 이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 이 사사처럼 이런 증거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이 땅의 약속을 요청하게 될 때에 그 응답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야훼는 정말로 아브라함에게 먼 훗날 땅의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닙니다. 야훼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증거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그 요청 앞에서 하나님은 그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 증거는 다른 증거가 아니라 언약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먼 훗날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부터 요청을 받습니다. 주님 당신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자라고 한다면 주님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자라고 한다면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들에게 표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곳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사흘 동안에 장사된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고는 이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이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이 무익한 말을 하는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는다. 그 심판의 날이 어떻게 이룰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40절과 41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받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내가 요나처럼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 속에 있는 이 증거를 보일 터인데 이 증거를 통하여 참된 심판을 드러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는 단순히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만이 아니라 참 심판을 가져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참 심판 안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를 이렇게 보인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언약이란 방식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응답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야훼 하나님은 언약이란 방식으로 어떻게 응답하였고 이 언약이란 방식으로 응답하게 될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설교의 세 번째 대제에서 생각합니다. 셋째, 야훼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밝히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을 보고 있는 이 현장은 마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적인 선을 말씀하시고 언약적인 내용을 말씀하시고 언약적인 복과 저주가 드러나고 있는 현장을 봅니다. 이를 말씀과 상징을 통해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언약의 의식에서 솔계와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캄캄함은 이스라엘에 대한 애굽의 압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솔계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단순히 때때로 매 아니면 독수 이런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육식성 맹금류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 용어는 전쟁을 좋아하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방 왕을 상징하는 그런 단어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8장 6절에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덜 짐승들에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들을 여름을 지내며 땅의 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독수리들이 여름을 지냅니다. 그리고 땅의 짐승들이 겨울을 지냅니다. 즉 먹이를 찾으면서 지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맹금류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맹금류들이 끊임없이 언약의 백성들을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배를 채워가는 이런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계를 다윗이 이 아브라함이 쫓았다라는 것은 적어도 아브라함이 설계를 쫓음으로 말미암아 때때로 이방 나라와 전쟁을 치르고 이방 나라와 승리를 취하는 끝까지 투쟁하는 시대가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잠이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눈을 떠보니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의 등을 돌렸을 때 그들 가운데 큰 흑암이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현장에서 이제 애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던 왕들이 있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평안 가운데 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들이 있게 될 때 그들은 어떤 현상을 가져왔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그들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있었기 때문만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배교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배교하게 될 때에 이방의 왕들이 그들을 징치하게 됩니다. 이달에 이방의 왕들이 그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아브라함이 있던 그 시대나 아니면 그 이후에 이제 아모리 사람이 있는 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상황들은 암담한 상황입니다. 나선 땅에서 압제를 당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압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속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위해 하늘과 땅을 획득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치욕 같은 어둠과 무서운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53절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 너희의 때요 어둠의 근세로라 하시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때를 두고 말할 때에 그 이전에는 나의 때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손댈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어둠의 때이고 이제 너희의 때이기 때문에 어둠의 근세가 나를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를 징치하는 어둠의 권세를 가져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할 때 야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압제 가운데 있을 때 야훼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자기 백성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에 가게 하시기 위하여 야훼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다른 번역자들은 풀무곳 연기 품는 화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연기 품는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로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나중에 불과 연기 가운데 시내 산에서 자기 백성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장면들 그리고 불과 연기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장면들 이것은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왜 힘내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라 거기에 보니까 연기 품은 화덕과 타오르는 횃불이 나타났다. 자 보라 지금 야훼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분이 나타나셨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어둠이 짙은 그 땅에 정말로 애굽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 땅에 야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합니다. 자 보라고 말합니다. 와 한번 보라 정말로 빛으로 나타났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참 자기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여행할 때 밤낮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모습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는 이러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유대 땅이 애굽이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유대 땅은 정말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애굽 땅과 같은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참 아브라함 자손들은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와, 보라, 나타났다, 하나님이 나타났다 라고 말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제 그 딸을 애굽 땅에서부터 출애굽시키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참 출애굽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참 하나님의 땅인, 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외쳐야만 합니다. 와, 왔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외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하늘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보존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때 생각할 것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정말로 주님의 나라는 보존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보존을 주의 말씀에 신실하심 앞에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언약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는 이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또한 주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진짜 올까요? 이번에 제가 친구 장례식에 가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면, 야 연호야, 너가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그런 이야기 하던데 교회에서 부활이 있다 그러던데 너 진짜 부활하니? 제가 대답 이렇게 했습니다. 야, 묻지 마라. 야, 천국은 진짜 있니? 야, 묻지 마라. 제가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묻지 말라 그러니? 내가 너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하니 너가 믿을 거니? 내가 너에게 부활이 있다고 그럴 테니 너 믿을 거니? 믿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니? 그거 아니면 이거 답해가지고 더 힘들지 않니? 이거 답해가지고 너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지 않니? 근데 마지막 이렇게 죽어보면 알아. 한번 죽어봐.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기로 말하겠습니다. 정말로 주님은 그 나라에 우리를 부활시켜서 있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나라에 있게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이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부들기 새끼를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새끼를 자릅니다. 반으로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와, 하나님이 나타나셨네 라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이 도대체 그 재물 사이를 어떻게 지나가시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재물 사이를 여러분이 지나가십니까? 그 재물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십니까? 그 재물 사이를 도대체 누가 지나가는 것입니까? 그 재물사를, 와, 하나님이 오셨네? 그런데 하나님 그분만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은 거기를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준비한 이 재물 사이로 정말로 400년 동안 진취한 이후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일할 것인데 내가 그것이 사실인 것을 너에게 보내줄게, 보여줄게 이런 것이란다. 마치 선의 약속처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재물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거야. 내가 너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죽은 것처럼 내가 잘릴 거야. 내가 죽지 않는가 믿니? 내가 결코 죽지 않는 사실을 믿니?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와 약속한 거 분명할 거야. 내가 너와 약속한 거 분명히 지킬 거야. 변하지 않을 거야. 여기는 절대 오류가 없을 거야. 내가 언약적인 방식으로 너에게 답해 줄게. 내가 언약으로 너에게 신실하게 말해 줄게. 내가 만약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죽을 거야. 여러분, 우리처럼 신실하지 않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이 약속이 의미 없는 약속이겠죠? 우리처럼 연약한 죄인이라고 한다면 이 약속이 의미 없는 약속처럼 들려지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과연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과연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을 지키라고 말할 때, 이 말씀에 지킬 때 하나님이 그를 보존하는 사실들을 자기 백성이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오늘날 우리는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요?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살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신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충격받지 않지요. 당연한 것처럼 말하지요. 하나님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 이렇게 짓밟아 놓고도 성도들은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하신 일을 근거로, 그 근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는 다시 이 일을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만약 이 일을 성취하지 않는다면 나는 잘릴 것이고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기필코 읽고 행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이여, 여러분은 주님의 나라가 주어질 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참 주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당신의 백성, 언약 안에 들어온 모든 백성이 회개하기 위하여 주의 말씀을 주시며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참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는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십시오. 그때까지 견디십시오. 그때까지 참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잘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갑시다. 아멘.